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이 또 함께 가져야 할 속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두 가지 성품인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성품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심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거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는 선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으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의 근본적인 거룩한 성품과 그럼에도 그 거룩성으로 이끄는 사랑이 은혜가 모자라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귀중하고 특별한 성품을 짐승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을 제외한 천사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치우침으로 신앙이나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흔하다는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하나님께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길게 다루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14절 첫절하고 15절을 뒤로 밀고 16절, 17절 석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은혜라는 표현이 모두 네 번 쓰이고 있고요. 진리라는 표현이 모두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품이 넘쳐나는 형용사로서는 충만이라는 표현이 역시 두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화육,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을 주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떤 시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주님의 가장 큰 희생이셨고 사랑이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비유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가운데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 한 좁은 사람의 몸속에 갇히신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표현해 보면 정신이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자물쇠로 잠긴 좁은 방에 갇힌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인간이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요 고통인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천하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앞에서 인용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더욱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14절 하는 표현은 주님께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셨지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6절 중간에 그랬는데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위험스런 창조주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을 보니 영광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용되는 영광은 히라보로 독사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뭐냐 하니까 거룩, 위엄, 영예, 찬양, 경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바울이 이를 표현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비교를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사람의 영광은 언젠가 꽃이 떨어진 것 같이 쇠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시들미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또 어디에서든지 전혀 감소되지 않은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영광을 보니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거든요. 여기 모노게네스 이것은 홀로 태어난 독생한 외아들 지극히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모노스 하면 유일한 하나뿐인 홀로 있는 그런 말에다가 기노마이 존재하게 되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창조되다 이런 두 가지 낱말이 합성이 돼서 홀로 한 분이신 홀로 존재하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의 영광이란 또다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 중에서나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물론 어떤 이 우주 속의 존재에게서 볼 수 없는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다시 풀어 증언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영광 속에 비로소 충만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더 분명히 표현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은혜와 진리가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역시 사람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은혜와 진리를 균형 있게 가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보시죠. 늘 대칭 저울을 보면서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정확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역시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 주님께는 치우침이 없이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배열에 있어서도 횟수에 있어서도 사람이 읽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진리와 은혜이기보다는 14절이나 17절에 모두 은혜와 진리로 기록을 하고 있고 횟수에 있어서도 은혜는 4회, 진리는 절반인 2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제해버린 진리의 삶은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서 조금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앞서게 되고 또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중심의 삶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질서와 혼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거룩한 속성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두 귀중한 성품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도전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나 바울의 자세를 보면 진리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그리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모범을 배웁니다. 이 적용이 거꾸로 될 때 역시 천국을 누리지 못함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즉, 나 자신은 진리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한탄할 수 있을 정도의 냉정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로 관용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법을 빌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모습은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운명하심을 볼 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죽게 됐으니 기도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와서 제자들을 봤을 때 다 졸고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것들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놨더니 그 결과가 이 모양이야? 이러질 않으셨어요.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진리의 주님이시지만 은혜를 적용함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만큼이나 진리에 민감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모습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게 안디옥에서 이방인이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난리를 일으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방인에게 요구할 것 딱 네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확정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려고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보인 자세는 역시 진리보다는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16장의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났어요. 할례는 무의미한 거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라. 이에 지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인하여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방문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항의를 염려해서 제안하는 머리 깎고 율법적인 결례를 행하라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렇죠. 비록 이 결례를 행한 것에 별 효과가 없었음에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는 필요 없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진리를 지키려는 모습보다는 은혜의 방향임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책망함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진리대로 판단한다면 그분 앞에 자신 있게 설 지체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어질라 또 우리를 기대하시며 변함없이 오늘 나를 받으시고 부족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대하시면서 끊임없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진리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삶이 된다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에 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충만이란 말은 그 단어를 분석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 표현을 가지자면 넘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짚고 지나가야 할 말은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앞에서의 내용과 함께 여기서도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는 우리 또는 나의 중요성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생명을 값없이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이고 좀 더 가까이 나에게 관련 없는 하나님의 진리나 은혜는 적어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라 했는데 신앙에서 가장 좋아하고 흔한 표현이지만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욱 넘치게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라 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로마서 1장 17절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모든 면에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형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자신이 가진 건강, 재산 모두가 사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인데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에 그랬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율법은 진리의 법이지 은혜라는 측면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형벌받아야 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물론 구약성경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이집트 탈출, 광야에서 삶, 이스라엘의 나라의 건국 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는 물론이지만 은혜가 은혜로 나타난 것은 예수도의 육체로 오심에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복음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치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선언은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역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대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기도입니다. 이미 앞에서 6절에 8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로고스 말씀의 증언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더욱 구체적으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들과 함께 이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꼭 같은 의미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뭐죠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역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세례자 요한을 간간히 소개하면서 같은 로고스를 영접한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는 대로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침례자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받은 보다 신령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그를 증거해야 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증언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남이 전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목으로는 마지막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계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히라보로는 그리스도 또는 구약적인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계시의 역할을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죠. 또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서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 대면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은 물론 사사기에 나타나는 표현들은 모두 주님의 보내신 사자를 본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호세아서에다가 인용하는 것들을 보는데 앞에 3절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것을 4절에서는 다시 천사와 씨름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12장 3절 4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마다 여러 속성들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왼쪽 면, 오른쪽 면, 앞면, 뒷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보는데 3절 상반절 특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8절 첫 부분의 증언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에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구약의 하나님 계시는 흔히 말하는 대로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기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리 부분을 만진 사람이 다르고 배분을 만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모양, 여러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달빛의 그림자에 가려 제한되었던 그런 계시가 광명한 태양에 나온 것처럼 분명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 하반절을 그렸는데 뒤에 가서 주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행하시는 일들도 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에 독생자의 영광이요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낱말이 꼭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로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은 구약의 어떤 선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확신인 거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분께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체험이 불가능했던 은혜와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늘 모자람 없이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의와 같은 진리의 두려운 판단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언제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바라시는 주님처럼 은혜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적용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받은 주님에 대한 증거를 확증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강건함으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모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류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세주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